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세상의 풍조와 삶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생을 취하는 지혜로운 자로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저는 겉모습만 보고 참 따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어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다짐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느껴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니다 하였더라. 사사기 13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힘없는 존재로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며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13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3장 8절을, 제가 10장 8절을, 진양쌤이 13장 1절을 다시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학대와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로 올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에게 학대와 압제를 당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학대와 압제를 당하는 기간이 8년, 18년, 40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압제받는 기간보다 평화를 누리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안식의 기간이 짧아지다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할 쯤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악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사기 후반으로 올수록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더 엄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2절을 읽어주세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지 못하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여인의 불임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기력하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3장 3절을, 보명쌤이 13장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당부했나요?
잉태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불임의 땅에 다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5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했나요?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시린이 뭔가요?
네, 나시린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구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3장 6절을, 제가 13장 7절을, 보명쌤이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내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여 준 말씀을 마노아에게 전하자 마노아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임하게 하셔서 그 부부가 낳을 아이에게 행할 것을 다시 알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9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았을 때 그리고 마노아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한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3장 10절을, 보명쌤이 1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 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냐이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누아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나요?
자신의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제가 3장 4절과 5절을, 진양쌤이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마누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은 대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마누아도 한 가정의 세대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12절을, 제가 13장 13절을, 진양쌤이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누아가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고 묻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양쌤이 사사기 13장 15절을, 보명쌤이 1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이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 얻더라.
마누아가 그의 아내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비록 마누아의 요청으로 머물기는 하지만 마누아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누아가 자신의 아내를 찾아와 그와 대화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정의 한 가장의 영적 무지와 우둔함을 보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암울한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마노아는 그를 찾아온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른 채 뭐라고 말씀하나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누아는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참 둔감합니다. 또한 마누아는 자녀가 없는 그에게 귀한 자녀를 약속하시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믿음 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사자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마누아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는 분의 이름을 묻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묘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기묘는 경이로운, 기이한, 불가사의한, 불가해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3장 19절을, 보명쌤이 13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의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기묘라는 이름을 듣자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묘라는 이름을 들은 마노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는 이적을 행하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21절을 진양쌤이 1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자 마노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까 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23절을 읽어주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누아의 아내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마누아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도 알려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살펴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것 같나요?
마누아는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누아의 아내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누아는 한 가정의 세대주였지만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이 지도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당시 비주류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3장 24절을, 진양쌤이 13장 25절을 읽어주세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 아이에게 감동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시린으로 삼손을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사사기 13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특히 마누아보다 그의 아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망설이거나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또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힘들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주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힘들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느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경험하며 사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도우실 때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바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히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더족하여 내고 저와 그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라망의 딸이요 아히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놀랍고 아름다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끝장난 것 같은데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바로 그 지점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이러한 창조 이전의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언가를 시도할 엄두조차 안 날 만큼 완벽히 끝장난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끝장난 것 같은 절망과 멸망의 상황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세계의 시작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넉넉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이 시작이 될 수 있고 절망과 멸망도 소망과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과 형통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이 말하는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좌절,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시간이 과연 지나가긴 할까?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무엇이든지 능력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믿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왕조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으로 시작된 유다 왕조가 이제껏 없었던 큰 위기를 맞게 됐잖아요. 한 번도 왕조가 뒤집힌 적이 없었던 남유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인 아달랴라는 여인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건데 이건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끊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다윗의 혈통이 유다 왕국에서 계속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마침내는 구원자인 메시아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 왕국에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이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우상 숭배자로 악명 높은 아합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자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래서 왕비로 8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람 왕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의 어머니로 1년을 지냈습니다.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1년간 왕위에있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본인이 직접 왕이 되어 6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아달랴는 이렇게 총 15년의 시간 동안 왕비와 태후 그리고 왕으로서 유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물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진 못했죠.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믿는 우상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단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달랴는 계획적으로 다윗 왕과의 씨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주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는 잔인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고 계셨던 거죠.
맞습니다. 왕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아달랴가 권력을 위해 손자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부안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다윗 혈통을 지닌 요아스를 몰래 빼내 숨기게 하는 역사를 이끄셨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게 되었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요아스의 생존은 한 아이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아스의 생존은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다윗 왕조가 아달랴에 의해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 다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질 뿐이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 있고 전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 깊은 지혜와 경륜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자신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정말로 아달랴 시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이를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대단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방식, 너무 작아서 지나쳐버리기 쉬운 순종과 헌신, 이런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요아스를 숨긴 여호사부앗의 행위가 보잘것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달랴가 폭정을 일삼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부앗은 나름대로 최고의 용기를 냈던 게 맞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암담함 앞에서 여호사부앗의 행위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호사부앗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 어린 왕자를 살려놓는다고 해서 뭐가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쉽습니다. 5천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에 지쳤을 때 어린아이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 음식을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아이의 작은 섬김으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 현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두 렙돈은 당시에도 아주 적은 돈이었잖아요. 그 돈으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없을 만큼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의 그 적은 헌금을 크게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적은 두 렙돈이라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과부의 마음과 헌신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평가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우리에게 배워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지나쳐버리기 쉬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과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때그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해요. 지금 내 상황이 아달랴의 폭정시대 같이 암울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나 과부의 두 렙돈 같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이든 성실히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서 통치했던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요아스나 요사부아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야 요아스를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낭비되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질서와 기반을 세워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 시간 동안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흔들림 없이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 요아스를 드러냈다면 더 큰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이라는 준비 시간을 두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달랴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정확한 순간을 향해 모든 것이 이끌림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드러내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간도 낭비하시지 않고 가장 정확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요셉과 다윗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다윗과 요셉 역시 자신도 모르게 큰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는 시간을 고난 중에 보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예상한 때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며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소망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기도가 없으면 인내하지도 못하며 쉽게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린 인내의 시간에 기도를 해야만 해요.
기다림이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드리고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 마음을 솔직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안나입니다.
아,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그 안나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았나요?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젊어서 결혼했지만 남편과 함께 산 기간은 길지 않고 이후에는 오랜 세월을 과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롭고 고된 시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나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었고 기도로 채워진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반응하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안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게 되었나요?
네.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안나였던 거군요. 기도로 기다리다 보니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알아보는 은혜를 받은 거고요.
맞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기다리면 그 시간은 그냥 견디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기다리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 단순히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더 깊이 교제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국 기도는 기다림을 견디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다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알게 해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계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분명한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로 때를 준비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상황에서도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우리는 그 때를 기도로 채우며 기다려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상 깊었고, 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보다 지금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순종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초보자인 저는 늘 가까운 앞나리를 두고 기도를 드렸지 찾아오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내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기도 시간에 급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